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초음속 요격용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에 열린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요격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두 번째 합의가 됩니다. 앞서 두 나라는 스탠더드 미사일 3을 공동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14일 핵합의의 완전한 복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015년 핵합의 당사국들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테헤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의 수감자 석방 및 동결자산 해제 관련 협상이 핵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 외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이 대변인은 수감자 협상은 이란의 핵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분야의 발전은 긴장을 완화하고 다른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미국과의 양자 이해의 틀과 영내 우리 친구들이 수행하는 역할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이란의 감옥에서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됐고 이란에 대한 제재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가 카타르에 있는 이란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미국이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44번째 군사 원조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계 관련 군수품과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추가 탄약,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제블린과 대전차 시스템, 지뢰 제거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안은 지난 6월 재평가가 완료된 대통령 집행 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매일 우크라이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간 사회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덴마크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 두 대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네덜란드가 14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네덜란드 영공을 향해 비행하는 것을 추적해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켰다고 밝히고 덴마크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의 비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공군 대변인은 항공기의 식별 코드가 확인되지 않고 비행 계획이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소통이 없을 경우 비행이 저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사건은 신속 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F-16 전투기들이 몇 분 내로 이륙해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공군도 이날 덴마크 F-16 전투기가 발트의 국제 공역을 비행하는 러시아 폭격기를 확인했다면서도 이들이 덴마크 영공을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상프 중국 국방부장이 14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합니다. 리 부장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1일 공개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구름 많이 끼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4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 역대 최대인 17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탈취 자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재 회피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11일 로이터 통신이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해 17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부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며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선의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이버 분야는 최근 미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 중 하나입니다.
North Korea has turned to illicit cyber activities to steal the funds and technical knowledge that it needs.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북한이 군사적 야망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식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인 17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기타 금융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11일 자체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찰청국 소속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자금과 정보를 훔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방산, 에너지, 보건 분야의 기업들을 표적 삼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를 회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정유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1년에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무기 거래 정황이 또다시 공개된 데 대해 이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는 분명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기 이전과 판매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하는 어떤 나라도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 우크라이나 웨폰 스트래커는 지난 9일 X, 앞서 트위터로 불렸던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군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생산한 탄약이 러시아군의 손에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면서 북한제 122mm 로켓포가 최근 러시아군의 이동식 다연장 로켓포 BM-21 운용 병력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은 또 사진에 포착된 122mm 로켓포가 북한이 제조한 것이지만 최근 자체 입수한 러시아의 주요 탄약 인수 정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공급자는 이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제 122mm 로켓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근 러시아에 개조된 122mm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무기를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탄약을 다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앞서 지난 2월에도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란도 러시아 전쟁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각종 대포와 전차포를 보냈다며 이 같은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특징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절도를 거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2012년에서 2022년 사이버 공격 보고서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가장 정교한 행위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장이 매년 발표하는 정보당국의 세계 위협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평가는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 우려의 한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위협 행위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가들의 공격은 정부기관 컴퓨터에 접근해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미국 내 공공및 민간 부문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며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거나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활동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는 사이버 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의 배후를 밝혀 누구의 공격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적들은 활동의 흔적을 모호하게 만들고 제거하며 공격 캠페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사용함으로써 미 정부의 이런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의원들이 청문회와 연설, 입법 과정에서 사이버 사건의 빈도와 유형 및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회에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청문회와 법안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지난달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는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탈취된 전체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훔친 암호화폐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ast year, North Korea stole a record-breaking $1.7 billion in.
이달 초에는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활동에 책임 있는 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세출법을 지난 5년 동안 매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해커와 연관된 암호화폐 믹스 업체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 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호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미한,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미한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 체계 구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안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AI와 사이버, 경제 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이 시작돼야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서도 협의체 진행 방식과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고 16일은 돼야 거의 확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앞으로 얼마나 자주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할지 표현 등을 다듬고 있다며 미한일 협의체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의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가 핵심이라며 제도화는 정상회의 정례화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3국 협의체 구성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선언에 한미일이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건 상당히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한 틀이고 또 하나는 협의체 문제인데 그 협의체를 하나를 만들 건지 아니면 다양한 협의체 뭐 예를 들어 AI, 사이버 뭐 그런 경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형태로 협의체를 만들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 부분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틀에서의 그런 제도화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이죠.
김태호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며 미한 1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쿼드와 오커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협의체들이 만들어졌지만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며 미한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3국 협력이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적인 소다자 협력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의 미한일 훈련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왔던 훈련들이고 이것들도 정례화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훈련의 종류나 훈련의 어떤 강도를 다변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에서 다룰 역내 공동 위협 대응과 관련해 결과 문서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미한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국 간 지속성 있는 공조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이 발표할 결과문서에 대한 이름과 콘텐츠를 협의하고 있다며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군이 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3개월 연속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이 특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11일 X, 앞서 트위터로 불렀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B-52 전략폭격기가 태평양에서 전술훈련을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와 양자 대응 연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9일에는 B-52 전략폭격기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괌에 도착해 영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B-52 전략폭격기의 이번 괌 전개는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월 5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 제20 원정폭격대대 소속 B-52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또 6월 14일에는 미국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소속 B-52 넉대와 운용병력이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됐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11일 B-52가 3개월 연속 괌에 전개된 것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우리 군의 전 세계 배치를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공약을 일상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폭격기 임무는 전 세계의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B-52의 이딴 영내 전개가 북한과 중국 등 영내 특정 세력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다른 군사작전 및 훈련과 함께 폭격기 기동부대 전개는 미 공군 병력들이 전 세계에서 치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전략폭격기 괌 전개가 북한을 특정한 움직임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영내 배치된 미군,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협력과 미한의 3국 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UFS 훈련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데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부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각각 실시됩니다. 이번 연합연습엔 6해 공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주한 그리고 미 본토의 우주군도 참가합니다.
I can tell you since last UFS, one of the changes that we do have now is a space force.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이번 UFS에서 새로운 부분은 우주군이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주군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선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영역, 인지전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주한 미 우주군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이 부대는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 통제 기능을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영내 미사일 경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 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현대전에선 우주 기반 정찰, 지휘 통신 등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주 자산을 한반도에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북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전쟁 도발 의도를 막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한은 UFS 연습 기간, 연합 통합 화력 훈련과 공군 쌍매 훈련 등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시행합니다.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13건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프리덤 실드와 워리어 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습 기간 중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 전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습엔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참가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해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주요 군수공장들을 시찰하고 전쟁 준비의 질적 수준은 군수산업 발전에 달려있다며 무기 생산 능력의 재고를 독려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에서 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3일에서 5일에 이어 엿새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에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 강화된 전선 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편제 수요,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 장비시킬 때 대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가 대량으로 정렬해 있는 공장을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장갑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선 새로 개발한 다용도 전투장갑차를 직접 몰았고 방사포탄 생산 공장에선 122mm와 240mm 방사포탄의 조종화 실현을 일대 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포탄 생산의 총궐기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에서 5일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군수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무장 장비들의 대량 생산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들은 미한 연합 연습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재래식 무기라는 게 다 한국과의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들이니까 전쟁 준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매우 비상시국이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의 업적 그걸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의 잇단 군수공장 시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군이 핵무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재래식 무기 생산 공장 시찰은 이례적이라며 전쟁 준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자신들의 무기 생산 능력을 보여주려는 이중적인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한 무기 거래 혐의를 굳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이를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걸 핑계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왜냐하면 북한은 더 이상 바닥으로 떨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러가 공개적으로 군사협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말 이른바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사업을 논의했고 이어 이달 초엔 러시아 공군기가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하고 지적한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예정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11차 평가회의를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가 11일 종료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등을 지적한 의장 요약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간 회원국들은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토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한 의장 요약문을 심의하고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준비위원회 의장을 맡은 핀란드의 야르모 비나넨 대사는 11일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장 요약문 채택에 반대한 이란 측 대표는 이스라엘의 NPT 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제기한 일부 회원국들의 견해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raft has disregarded the views expressed by two main groups of states.
회의 이후 애덤 세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11일 X, 앞서 트위터로 알려졌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이란은 준비위원회 의장이 요약문 초안을 실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했다며 검열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의 모든 절차적 관행에 위배되며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도 의장 요약문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 요약문 초안에는 이란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관련한 이란의 약속 미이행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위배되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준비 징후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심각한 확산 도전을 야기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도 NPT 미가입국입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2026년 개최 예정이며 이에 앞서 3차례의 준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선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한국인권단체들의 지적에 관련국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문제가 유엔 인권기구의 우선순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1일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로렌스 OHCHR 대변인은 이날 한국 인권단체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지중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한 OHCHR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이 같은 강제 송환이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성별 기반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실질적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런스 대변인은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진술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담은 OHSHR의 2020년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포함해 우리는 무수한 기회에 언론과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OHCHR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유엔기구들 외에도 관련 유엔 회원국들과 직접적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유엔인권사무소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물망초 등 한국의 12개 단체는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제임스 헤난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앞으로 보낸 공동서한에서 OHCHR이 중국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고의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북한의 국경재개 관측과 맞물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2,000명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며 열린 관련 주재회의에 OHCHR 서울사무소 측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OHCHR 서울사무소가 여전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재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OHCHR 제네바 본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인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책임을 묻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OHCHR이 중국에서 자의적인 구금과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관련 문제에 대한 뻔뻔한 정치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 20여 척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건조된 중소형급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올해 22번째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 5일자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의 이동 장면이 보입니다. 북한 해역을 출항한 이 화물선은 중국 산둥성 동해상, 즉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잠깐 위치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이 선박은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롱신 12호였지만 이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정보에 따르면 선박의 이름은 양각도 01호, 선적은 북한입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BOA는 올해만 모두 21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척이 더해지면서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22척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롱신 12호가 양각도 01호가 됐다는 건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이 사실상 모두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선박의 크기와 연식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척의 선박은 3척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게가 총 톤수를 기준으로 2천에서 4천톤, 재화 중량 톤수는 4천에서 6천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하는데 선박의 수가 많지 않은 북한 입장에선 중량 톤수 4천에서 6천톤은 중소형이지만 10만 톤이 넘는 선박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에선 만 톤 이하 선박은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 대부분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됐다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건조된 지 13년에서 18년이 지난 만큼 곧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얼마 전까지 1970년대에 건조된 선박을 운영했던 북한으로선 비교적 신식 선박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북한 선박 양각도 01호도 선박의 중량 톤수는 4,082톤이었고 건조 연도는 200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워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에서 공통점이 발견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이 북한과 중국 사이 짧은 항로를 단시간 내 여러 번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suggest that these vessels are primarily intended to do carry cargo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와츠 전 위원은 이 선박들은 주로 황해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 항로가 하루에서 사흘 거리 혹은 중국으로 출항해 북한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틀일 만큼 매우 짧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선박은 운용이 쉽고 또 운영 비용도 저렴하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이용해 황해를 운항해야 하는 북한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치전 위원은 북한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 대해선 그 시기에 많은 선박이 건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period of time where the world trade was doing, the world economy was doing very well. This is prior to 2011.
세계 무역과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2011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많은 선박을 주문했지만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을 주문한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중국 소유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인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선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와치전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와치전 위원은 북한의 불법 구매가 특정 시기, 특정 크기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들이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도 최근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한 데 대해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건조된 지 40년이 넘은 선박을 운용해왔지만 최근 이들 선박의 포착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이 구매한 선박 중 일부는 이미 운항에 투입돼 중국 항구 등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경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사상 최고치인 96.7%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왜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경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9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액은 15억 9천만 달러였는데 이 중 15억 3천만 달러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려면 중국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lmost everybody has to go or a product has to go through China.
북한 경제는 지난 7년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됐습니다. 시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당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올렸지만 공단 폐쇄로 남북 인가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도 사라졌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철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한층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중국이나 의존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 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92.5%로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에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이 그해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4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광물과 무기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대부분의 외화 벌이를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95.8%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1월 있었던 북중 국경 봉쇄였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둥 신의주를 비롯한 10여 개 북중 통로를 모두 막았습니다. 또 그해 5월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북한은 북중 무역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북중 무역은 전년도보다 74% 감소한 7억 7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외에도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공급한 원유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송유관을 통해 북한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 중국 업자들이 동중국해에서 원유를 불법 환적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북한 수뇌부는 국경을 봉쇄하고 몇 가지 경제 분야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해 10월을 기해 달러당 8,000원이었던 환율을 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과거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됐고 이어 12월부터는 장마당에서 상인들의 양곡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화물열차 재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치가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당국은 달러당 8,000원이었던 환율을 6,000원으로 조정했지만 환율은 다시 8,000원대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월 4일 현재 환율은 8,300원입니다.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을 잡기 위해 설치한 양곡 판매소 역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킬로그램당 4,000원대였던 쌀값은 현재 5,900원입니다. 그나마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쌀을 수입했기 때문이지 양곡 판매소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인데 그 5개년 계획의 기본적인 목표가 이제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을 위한 그 자원을 북한 내부에서 조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추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마이너스 3.5%, 2018년 마이너스 4.1%를 기록했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국경이 봉쇄된 2020년에는 마이너스 4.5%, 2021년 마이너스 0.1%, 2022년 마이너스 0.2%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화학공업의 침체가 심합니다. 철강과 비료, 정유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은 2021년에는 마이너스 3.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4.6%를 기록했습니다. 김책, 제철소 같은 중공업 설비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 등 원부자재가 공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공장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가 충분치 않다고 이물출 교수는 말했습니다.
정부부터 그동안 수입해왔던 각종 소재들, 원료, 또 필요한 원부자재 이런 수입이 중단되면서 이 중화공업의 그 성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북중 화물열차가 지난해 9월 재개된 겁니다. 북중 화물열차 재개로 꽉 막혔던 북중 교역에는 숨통이 튀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은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22%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중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무역은 1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메릴랜드대 브라운 교수는 북중 무역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국경 봉쇄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Still far below what it was three years ago.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조금씩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교수는 국제사회 계속되는 제재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제재와 코로나19라는 이런 그 전염병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상 유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 추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구조적인 위기에 적응된 거지 거의 생존 경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동영승 사무총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북한 수뇌부의 국정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북한 정권 자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제재가 8년째 그리고 북중 국경 봉쇄가 3년째 계속되면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외환난과 물자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경제난을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4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2도. 안주 구름 많고 최저 22도, 최고 31도. 남포 구름 많고 가끔 비, 최저 23도, 최고 32도. 신우주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최저 23도, 최고 31도. 중강 그리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1도입니다. 강계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는 31도입니다. 해주 구름 끼고 최저 23도, 최고 31도. 개성 구름 많고 최저 23도, 최고 32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21도, 최고 26도. 장진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5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최저 18도, 최고는 19도. 원산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7도. 청진 흐리고 가끔 비, 최저 20도, 최고 26도. 선봉 흐리고 가끔 비, 최저 20도, 최고는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5m로 일고 오후에는 2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날씨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노시창이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초음속 요격용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변칙적인 궤도로 휘행하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에 열린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요격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두 번째 합의가 됩니다. 앞서 두 나라는 스탠더드 미사일 3을 공동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14일 핵합의의 완전한 복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015년 핵합의 당사국들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테헤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과의 수감자 석방 및 동결자산 해제 관련 협상이 핵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 외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수감자 협상은 이란의 핵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분야의 발전은 긴장을 완화하고 다른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미국과의 양자 이해의 틀과 영내 우리 친구들이 수행하는 역할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이란의 감옥에서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됐고 이란에 대한 제재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가 카타르에 있는 이란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미국이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44번째 군사 원조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제 관련 군수품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추가 탄약,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제블린과 대전차 시스템, 지뢰 제거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안은 지난 6월 재평가가 완료된 대통령 집행 권한으로 이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매일 우크라이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간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덴마크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 두 대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네덜란드가 14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네덜란드 영공을 향해 비행하는 것을 추적해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켰다고 밝히고 덴마크 공군이 러시아 폭격기의 비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공군 대변인은 항공기의 식별 코드가 확인되지 않고 비행 계획이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소통이 없을 경우 비행이 저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사건은 신속 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F-16 전투기들이 몇 분 내로 이륙해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공군도 이날 덴마크 F-16 전투기가 발트의 국제 공역을 비행하는 러시아 폭격기를 확인했다면서도 이들이 덴마크 영공을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8월 15일 부여의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